저는 우리다운 교회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담당하다 보면 청년들과 청년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과 어른들 사이에 갈등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갈등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갈등의 기초에는 소위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공손하지 못할 때에 상대는 뭐 예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면 그 상한 감정 때문에 갈등을 낳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이게 한 명의 교육자로서 예의 없다라는 말을 들은 청년들을 볼 때 귀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시절 예의 없다는 말, 좀 거친 말로 하면 싸가지 없다는 말을 종종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런 교인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고요. 윗어른들에게 순종하고 또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는 그런 묵묵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 어른들이 참 좋아하죠. 더군다나 좀 예쁘게 말하고 예쁘게 대하는 사람은 참 이제 어른들이 좋아해 줍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걸잘 몰랐습니다. 어른들과 친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해야 어른들이 예뻐한다는 사실도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제 청소년 시절은 조금 암울했습니다. IMF를 겪고 나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좀 암울했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제 입에서 예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쁜 말이 나와야 될때 괜히 거칠게 말했고요. 그리고 윗사람의 말에 참고 인내해야 될그 시절에 괜히 저는 들이받곤 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제가 그런 기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런 기질들을 잘 다스려서 좋은 데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의 교회 선배들이나 혹은 선교단체 대학교 선배들이 저를 끌고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길 참 좋아했습니다. 야 임마 말좀 예쁘게 해라. 야 임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제가 예의 발랐으면 내 선배, 내형 이렇게 말했겠지만 제가 왜요? 제가 뭘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좋은 말로 우리 동우는 참 아름다운 원석 같아. 하지만 잘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기분 나쁜 말이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선배들의 마음이 곧잘 이해가 갑니다. 제가 얼마나 대들었으면 제가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으면 그랬을까요? 아마도 선배들이 저에게 꾸짖고 또 저를 으슥한 곳으로 불러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잘 되었으면, 제가 조금 더잘 컸으면 하는 조그만 바람이었겠죠. 실제 돌이켜보면 저는 대학생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누나가 저를 보고 야 진짜 동호의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 같다고 말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충만해서 목사님이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 톡톡 치기만 해도 은혜를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의 없고 또 싸가지도 없고 분을 참지 못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배고 상관없이 들이받는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의 삐딱한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셨고 또 삐딱한 기질들을 하나님께서 잘 인내해 주셨습니다. 제가 양정교회에 온 지 3년 6개월입니다. 돌이켜보면 전 3년 6개월 전에도 똑똑했습니다. 말도 그때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3년 6개월 전에 저는 조금 거칠었습니다. 저희 고모뻘 되는 혹은 저희 삼촌뻘 되는 그런 교사들을 대하는 방법도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는 교육자들끼리 한번 위임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독서토론을 하거든요. 첫 번째 독서토론 시간에 괜히 막 목사님과 다른 분들을 들이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의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오냐오냐 잘 받아주었고 또 함께 하셨던 부장집사님이나 선생님들도 저의 예의 없음을 일종의 젊은 전도사의 패기로 잘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잘 인내해 주셨고 받아주셔서 뭐 제가 지금 3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고 넉넉하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 명료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은 조금 말이 많습니다. 좀 말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심판을 선고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함부로 회개하러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함부로 나오지 않고 무엇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간단하게 말하죠. 옷 두 벌이 있으면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못 먹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세례를 거절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례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나와서 세례를 받고 싶어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 거절했는데 세리도 당연히 거절하겠지요. 더군다나 당대의 통념에서는 당대의 시각에서는 세리는 세례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대중들을 억압하는 관리입니다. 더 나아가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군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군인들이나 세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반 사람들을 거절하는데 군인들이나 세리나 과연 이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군인들이나 세리나 그들은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들의 삶을 수탈하는 악인과 같습니다.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로마의 세리도 로마의 군인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로마의 세리도 로마의 군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로마의 세리도 로마의 군인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친일파가 당시에 예수 믿고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명이 예수 믿고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뭐 모택동, 히틀러, 스탈린과 같은 폭압적인 독재자들이 예수를 믿고 삶을 바꿀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오래된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 앞에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와 자기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격언을 사용하죠. 개가 똥을 끊겠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이죠. 실제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리들은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기 위해서 세리의 일을 하는 것인데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한마디로 개가 똥을 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로마 군인들은 봉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 입대하기 전에 군복을 사서 가야 했고 총 하나 들고 가야 했습니다. 총 들고 가지 않으면 총도 없으면서 왜 여기까지 왔냐 갈굼당하던 그런 군대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군인이라는 이유로 민간인에게 들어가서 야 가진 건 내놔 돈 가져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시의 군인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군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의 돈을 뜯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살다가 전쟁 나가서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군인들이 과연 자신들의 부족한 급료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수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은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세리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군인도 변화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친일파, 북한의 김씨 권력, 스탈린과 히틀러와 모택동, 그리고 수많은 악인들은 복음 앞에서 변화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은 악인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같죠? 그러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도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외치는, 설교를 하는 저의 감춰진 추악함, 패역함, 이 더러운 욕망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 테니 저는 물론이거니요, 물론이고 그 어떤 누구도 이 강단에 오를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테니까. 아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령론의 대가이시오. 성령 세례를 받는 법이라는 책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분의 증손자 중에 대천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공회의 신부님이신데요. 이분은 오늘날의 성공회 대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태백에 예수원을 짓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원 굉장히 유명하죠? 네, 대천덕 신부님. 이분이 2002년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살면서 한국 사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설파하셨습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성령님과 사도행전의 성령님이 왜 달라야 하는가? 왜 한국교회는 누가복음의 성령님을 말하지 않고 사도행전의 성령님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성령님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성령 하면 어떤 생각이 나올까요? 아, 예배를 뜨겁게 만드는 분, 기도회를 뜨겁게 만드는 분, 수련회나 이런 곳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성령님, 한마디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님을 떠오르게 되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 성령님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님은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성령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선사하신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인간이 얽매여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세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걷어야 할 세금만 걷게 하게 만드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더군다나 군인들이 자신의 부족한 급료에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한국교회가 이 누가복음의 성령님, 실제 개인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오고 개인의 변화를 통해 이 사회 전체가 변화될 이 성령님을 왜 한국교회 강단이 말하지 않느냐라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일리는 말이죠.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조차도 기도회나 어떤 수양회나 수련회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님은 열심히 가르치고 또 기도했지만 실제 삶에서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에 대해서는 잘 설교하지 않고 잘 기도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설파하는 오늘 본문은 성령 세례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개가 똥을 끊으면 끊었지 절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이 군인과 절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이 세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변화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냥 세례 주는 척 할 뿐이다. 하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이다. 이 누가복음의 성령님은 각 개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개인들이 겪고 있는 죄와 사망과 그런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만들어냅니다. 절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세리가 변화되는 것, 성령님으로 가득합니다. 절대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군인이 변화되는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전파하는 성령의 능력은 일종의 이야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군인과 세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없다. 세례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군인들의 수장인, 군인들의 대장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한 굳센 믿음을 보여줍니다.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 군인들의 대장인 백부장이 변화되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9장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군인들의 수장인 백부장이 회개했던 것처럼 세리들의 장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거둬야 할 세금만 거두지 않고 더 나아가 내가 모은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리는, 이 백부장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 않던 세리들의 장인 세리장 삭개오, 군인들의 장 백부장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좋은 말인 것 같죠? 가나안도 좋은 말이고 성도도 좋은 말이니까. 그런데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니까 안 나가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예수를 믿고 또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가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싫어서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듣고 가끔 뭐 이렇게 손님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지 굳이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어른분들은 뭐 그런 사람이 어딨냐 라고 비웃으실지 모르겠지만 20대부터 40대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일종의 사회현상입니다. 현실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현실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붕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 정착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듣고 가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해 말하지 않고 가나안 성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 안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는 참석하고 우리 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 찬양도 부르고 설교 가운데 은혜는 받지만 교우들의 관계는 맺지 않는 사람들. 달리 말하면 잠정적 가난한 성도들. 더 나아가 교회 봉사에는 열심히 할 수 있고 여러 사역 가운데 섬김의 손길을 베풀고 있지만 진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특별히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과 교회에 있는 리더십들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차라리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에 실망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어쩌면 이분들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교회 리더십들로부터, 교회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떠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 잃어버린 신뢰, 교회 교우들 사이에 잃어버린 신뢰, 겉으로는 교회이지만 실제로는 연합하게 만들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되게 만들지 못하는 큰 요인이 바로 잃어버린 신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교육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 사이에서, 교회 교우들 사이에서 불신이 쌓여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불신은 마음을 잃어버린 채 교회에 다니게 만듭니다. 세상 밖에서 교회를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의 교우들과 교회 리더십들에게 불신의 감정을 갖고 있다가 간혹 이야기가 나오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들이지만 이들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말과 삶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설교는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지 않더라. 교회 평신도 리더십들이 우리 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라고 말만 하지 그렇게 살지 않더라. 교회 다닌 사람 다 위선자들이더라. 어쩌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암묵적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는 받지만 우리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저런 경우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향한 비판을 듣습니다. 저는 목회자면 목회자를 향한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비판에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비판을 듣고 있으면 그 비판 이면에 쌓여있는 목회자들을 향한 불신에 깜짝 놀라고 합니다. 그 불신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뭐 목회자도 사람이지. 목회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 그냥 앞에서 설교할 뿐이지. 앞에서 찬양인도하고 기도인도할 뿐이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 이런 어떤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교회 생활을 역류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서로 가면을 쓰고 모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 닮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대략 다들 적정선에서 하루에 한 두세 번 기도하고 교회에 뭐 한두 번 나가고 뭐 그리스도인인 척 그래서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서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쩌면 가면 쓰고 교회 다닌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저는 예의 없고 싸가지 없었던 옛 시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복음은 따스한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저에게 복음은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고스란히 품어주시고 기다리시는 따스한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해야 할 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함을 느낍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면 이것이 그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기다려주는 그 인내의 마음들을 뭔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복음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품이며 우리를 인내하고 또 품어주셔서 우리를 끝끝내 변화시키고 성숙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기록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기적의 체험이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원에 가서 환상이 열리고 뜨거운 불을 받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내내 일생 가운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완악하고 추악하지만 끝없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세리장 삭개오는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겠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내셨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격한 세리장 삭개오가 주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은 백부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내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에게도 보기 힘든 믿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우리에게 세례의 자격을 요구합니다. 네가 변화되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세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령세례는 세리든 군인이든 그 어떤 누구도 상관없이 그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내해 주시며 변화될 때까지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한량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끝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자격 하나님 자녀의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신뢰가 무너진 교회에 대한 교우에 대한 교육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믿음은 바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성숙해야 하는가? 왜 나만 손해보아야 하는가? 나만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내가 변할 수 있다. 내가 변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면, 백부장이 변화되었다면,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한량없이 부족하고 미숙한 나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부족한 나 자신도, 욕망이 가득한 나 자신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예수 닮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이나 부를 자격이 없다, 너희의 삶과 말은 다르다 라고 정죄할 때, 적어도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적어도 저는 예수 닮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성령 부으시면 적어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요 라고 단호하게 대묻고 성령을 간구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매번 말씀을 전하고 또한 교회에 관련된 그런 행정사항을 처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패하고 폐역한 내면으로 말미암아 상처투성이 같고 벌레 같은 존재인 설교자인 저 자신이야말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상처투성이지만, 제가 지금은 벌레 같지만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면 저도 주님 닮아갈 수 있고 저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보다 저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꿀맛 같은 2주의 휴가를 마치고 2주의 적응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적응기를 보내야 하는데 위임 목사님이 박재민 전사님을 데리고 떠나가셨습니다. 매일 중보기도에 있고 두 명씩 돌아가던 새벽기도가 죄송합니다. 2일씩 돌아가던 새벽기도가 3일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뭔가 일이 옥죄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매일 저녁마다 탄자니아를 위한 매일 중보기도에 오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첫째 날은 첫날이니까 많이 오겠지, 둘째 날은 둘째 날이니까, 셋째 날부터는 이분들 왜 이러지?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성도들을 보면서 괜히 기도하는데 오버가 나오기도 하고요, 괜히 기도의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서 우리 교회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 아닐까, 이런 감격에 취해 있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건축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를 볼 때, 또 작정 헌금과 그럼 이렇게 내어주시는 헌금 액수들을 볼 때마다 괜스레 우리 양정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이며 저력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양정교회 교육자라는 사실이 뿌듯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건축을 향한 열정, 그리고 선교를 향한 열정, 중보를 향한 그 열정을 조금 나누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갈망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갈망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이 교회를 탓하고 교회의 부도덕함을 지적하고 말과 삶의 다름을 지적하고 목회자들의 미성숙함과 목회자들의 비리와 수많은 죄악들을 지적할 때,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삶과 말이 일치하기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갈망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이 성령 세례의 능력이 도저히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세리장 삭개오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게 찾을 수 없는 그 믿음의 능력을 선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되찾게 될 것이요, 우리 목회자들도 교인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평신도 리더십들 또한 교인들에게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들 목회자든 교인들이든 뭐 대충 사는 거지, 천국만 가면 되지, 교회만 다니면 되지 라고 말할 때 우리만큼은 그 통념들을 거스르고 우리만큼은 교회에 수많은 산재되어 있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거슬러서 우리만큼은 예수님 닮고 싶다고,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며 나아가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 닮기 위해 성령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더 나아가 이 교회가 그 성령 세례의 충만함으로 교인다운 교인을 만들어내는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될 때, 다들 설교자들이 대충 입 빠른 소리 하고 내려오겠다며 생각할 때 설교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온다면, 교인들이 대충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주일만 교회 다닐 때 우리 교인들만큼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닮기를 꿈꾼다면 우리는 충분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세금 외에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세금을 거두던 세리장 삭개오를 변화시킨 그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일반 시민들을 괴롭히는 그 군인을 변화시킨 그 군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게도 볼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셨던 그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성령 세례를 구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예수님 닮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세례를 구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 수 없다는 처절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성령 세례를 구한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욕망과 내 결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살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성령세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